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17장부터 거룩함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도 마찬가지여서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이란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관련하여 2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합니다. 장 앞에 달려있는 소제목을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으로 벌어야 하는 죄, 곧 사형죄에 해당하는 목록들이 여기 이제 열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고 또 간혹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형을 운운하며 우리의 허물을 따지는 경우는 잘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씀은 낯설고 또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혹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따질 수도 있죠. 기독교는 꼭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옭아맨다 하는 비난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비난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성경에 가르친 몇 가지를 상식 삼아 먼저 짚어두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구분하며 가르친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점이 늘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죠. 십계명부터가 대체로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세봤더니 금지 규정이 365개였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어서 그것도 많이 있는데 금지 규정이 더 많죠. 뭐 하여튼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율법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만약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대답을 해본다면 벌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한 답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외의 점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서도 대략 600개가 넘는 율법이 이제 구약 성경에 발견이 되는데 성경을 뒤져보아도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십계명만 떠올려 보아도 그 각각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죠. 여러 군데 각각의 그 처벌 규정이 나오긴 하지만 세세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떤 규칙이 생기면 규칙을 어길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벌점은 몇 점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따라 나오기 마련인데,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몇 마디 말이 있긴 하지만 율법만큼이나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의 중요성을 몹시 강조하면서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고 여겨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숙제는 많이 내면서 숙제 검사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 같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화내는 걸 볼 수 없는 사람이 화를 내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자, 또 하나 짚어볼 만한 점은 성경에 처벌에 대한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좀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중한 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절 같은 데 보면 이제 돌로 치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좀 야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들과 비교해 보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 성경이 쓰여졌던 것보다 훨씬 후대, 고대 중국의 기록을 보면 중국의 형벌 방법은 사형이어도 다 똑같은 사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중국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도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또는 허리를 작두로 자르기도 하고 통째로 사람을 기름에 넣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지를 찢거나 또는 사람의 살을 발라내서 젓갈을 담그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돌아와 봐도 이 레위기가 쓰여진 이후 1500년쯤 지나서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무서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람을 못으로 박아 아주 심한 고통 끝에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들을 보면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잔혹한 고통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벌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은 유럽의 이후에도 지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이제 온갖 고문 끝에 사람을 죽게 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았죠. 하지만 이에 비교해 보면 성경은 다양한 사용 방법들을 구사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라는 방법도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 넓혀서 보면 사람에 대한 고문도 없고 또 징역 같은 구금 제도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벌은 사형 그리고 태형,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벌금형 정도 말고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형벌 제도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잘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괴롭게 할 것인가 같은 관심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형과 같은 두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아주 특별한 일이고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점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자, 20장은 거룩함과 관련하여 처벌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처벌이 요구되는 잘못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2절부터 보듯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잘못이죠. 2절부터 5절까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일이 나오고 또 6절에는 접신한자와 박수무당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7절에 가보면 접신한자와 박수무당 자신에 대한 벌이 규정되어 있죠. 자,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겨난 죄가 지금 시작과 끝부분을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와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행하는 죄가 여러 가지 나열되죠. 9절로 가보시면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고 하십니다. 또 10절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경우도 죽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11절부터는 아내가 아닌 대상과 동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 아들의 아내,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는 경우가 여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내와 장모를 함께 배우자로 거느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이 경우는 특별하게 불에 태우라고,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경우가, 그리고 17절은 자매와 동침하는 경우, 그리고 18절은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들은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이모와 고모가 나오고 또 숙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은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경우가 이제 죄의 항목들로 거론되고 있죠. 뭘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나 싶은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까지 짚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게 잘못인지도 모를 당시의 상황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거론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대체로 그들을 갖겠다고 원하는 나 말고 그들에게는 원래 다른 반려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죄는 죄들의 핵심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대상, 곧 다른 이에게 허락되어 있는 대상을 원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하여 생긴 잘못들을 말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을 전체 윤곽을 떠올려 보자면 우상 숭배라는 죄가 틀을 구성하고 있고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대한 잘못도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안목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슨 잘못이기에 사형까지 말할 만큼 무겁게 처벌되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죠. 다시 2절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문제가 5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몰렉은 앞에 18장 21절에서 먼저 언급된 바가 있죠. 18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몰렉은 레위기에 처음 등장하는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 데에는 특징이 있죠. 그것은 자녀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20장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이 점이 항상 같이 언급이 되죠. 20장 2절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3절에서도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식을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것, 특히 그 불살라 바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관습은 당시에 보편적이어서 이후 이스라엘 왕정 역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식을 불태운 왕으로 남왕국에서 두 왕이 언급이 됩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나오고 또 북왕국에서는 왕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멸망 이후 가운데 하나로 자식을 불태운 악행이 언급되고 있죠. 자, 이처럼 자식을 바쳐 신을 숭배하는 일은 가나안 땅에 이후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산 때까지도 여전히 만연했던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행을 깬 것으로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이 아끼시던 요시아 왕이었다고 열왕기하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사형이라는 벌이 요구되는 이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 이 죄에 어려있는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점잖아서 대체로 다른 사람 일에는 함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길거리에서 누군가 어린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본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일단 계속 아이를 때리고 있는 그 손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겠죠. 자, 그 사람이 내 자식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험상궂게 나와도 그가 그렇게 말하면 계속 아이를 때린다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만 학대해도 신고가 가능한데 아이를 그렇게 때리면 가만히 둘 수 없겠죠.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힘없는 아이라고 함부로 주먹을 휘둘러대느냐,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심정이 여기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려도 그 때리는 일을 좀채로 멈추지 않고 아이를 아예 패대기라도 치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 사람을 오히려 흠씬 두드려 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올릴 힘도 내지 못할 만큼 손을 봐주겠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 문제 삼는 사람들은 그저 아이들을 두드려 패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고 있죠. 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났듯이 이 일을 도무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려고 든다면, 자꾸 그렇게 아이를 불태워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영구 격리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형이라는 죄가 그리 과하지 않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에는 그저 아이를 학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대체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면 자식 대신 아프거나 내가 그 일을 대신 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들이 보통 공유하고 있는 마음이죠. 평생 마음고생을 시킨 자식에게라도 평생 일군 재산을 대가 없이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듯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각별한 무게를 갖고 있죠. 자,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지금 여기서는 부모가 그렇게 귀한 자식을 누군가에게 바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몰렉이라는 신이 그 대상이죠. 부모가 가장 귀한 보배를 바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몰렉이야말로 이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식까지 바치는 걸 보면 몰렉이 요구해서 이 부모들에게 얻지 못할 것은 없어 보이죠. 자, 곧 몰렉은 그 이 부모들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노예 주인도 이 정도까지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을 보면 몰렉은 이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귀한 자식을 함부로 희생하는 일인데 이 일을 좋아하는 이는 바로 이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몰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핵심에는 이런 가짜에게 홀려서 진짜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진짜 주인은 어떤 분이었는가? 앞에 19장 9절과 10절 같은 데를 보시면 이들이 섬겨야 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나오죠.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힘없는 가난한 자나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류민까지 신경 써서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디 의지할 데 없이 고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한 애굽에서 끌어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새로운 삶을 열어두었는데 이 부모들은 자식까지 잡아먹겠다는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된 인생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참으로 치욕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치욕적인 모습은 그저 신에게 조아릴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9절부터 살펴보았던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부모를 저주합니다. 자,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자기 유익을 위해 자식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도움되라고 자식을 불태우는 것처럼 부모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 저주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온갖 성관계와 관련된 죄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욕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들 반려자가 있죠. 자,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곧 마땅한 배필을 만나 이제 행복한 삶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삶을 구가하거나 또 그렇게 행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반려자와의 관계를 강제로 끊고 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누구나 인생을 저주하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반려자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면 남아있는 사람 역시 자기 인생을 저주하겠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자를 그냥 두실 수 없다, 가만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의 귀한 관계를 깨어버리는 일, 자,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삶, 복된 삶을 깨트려버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사형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더는 물을 흐려 이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것, 그것이 이 형벌에 담긴 의미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은 죄를 거론하고 죄에 대한 처벌 방식을 거론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가만히 보면 이 같은 사형을 말하면서도 죽음의 방법이 형벌이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9절부터 16절을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거기는 죄지은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7절로 넘어가 보면 방식이 좀 달라지죠. 17절에는 자매를 취하여 취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끊어질지니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에도 월경중 여인과 동침할 경우에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19절부터는 자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벌의 내용으로 나오죠. 6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거기서도 내가 끊으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접신한 자, 그러니까 접신한 자는 죽은 사람의 영이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불러내는 사람을 이제 접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박수무당은 이제 그런 영을 불러내 부리는 제 뜻대로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제 이런 이들을 내가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려면 경찰이 필요할 겁니다. 첩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일 어디 숨어서 몰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벌하려면 사람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풀지 않고 이 죄를 사람을 풀어서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내시는 방식으로 이 죄에 대응하시지 않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실 것입니다. 너는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그 뜻입니다. 자, 벌이 언제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오히려 무서운 일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니 이제 대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은 무슨 수를 써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법률에서 말하는 시효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눈에 띄지 않고 피해가면 모면하게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쫓겨다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형보다도 무거운 마음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사람이 아무리 교묘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하더라도 또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더라도 그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마땅한 처분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매진하시느라 바쁘시겠다는 말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취미는 이런 죄 지은 사람 뒤쫓아다니는 것. 우리가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형사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뒤쫓으시는 그런 취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벌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자, 22절 이하에 가보시면 이제 땅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22절에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도 하시죠. 자, 이제껏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일들이 바로 이들의 풍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먼저 거주하던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땅이 토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형벌은 땅이 토해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는 더 살 수 없게 되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죄가 죽음으로까지 벌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땅이 그와 같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어떤 죄였냐 하면 뭐에 홀렸는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라 자식까지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찍어놓은 원하는 일을 얻겠다고 그를 원래의 반려자로부터 찢어내서 자기에게로 취하는 것. 자,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땅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주인을 무시한 채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땅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많이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땅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거지가 되어도 내가 일어나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발이 딛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있으니 이제 내가 신경 쓸 것은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을 따라 그 목표를 뒤쫓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착각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발을 딛기에 부족함이 없다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있던 그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바깥으로 통째로 내뱉어내는 일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을 성경은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밑은 굳건하고 눈은 어디로나 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반대입니다. 눈이 굳건한 대상, 진짜 주인을 향할 때에만 어디로나 흔들릴 수 있는 이 땅이 비로소 안정을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일일이 뒤쫓아 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 둘이면 사형으로 벌할 수 있지만 죄가 땅에 가득하면 땅이 모두를 사형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뜻을 이루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사는 한 그런 모의나 그런 계획은 쓸데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인생의 근본 조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 20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죄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많이 주신 것은 처벌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누누이 강조하시면서도 잘못하면 벌을 주겠다고 그 횟수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이들이 이 땅에서 토해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24절에서 보듯 이들이 들어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즐겁게 살아갈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 땅, 그 땅은 원래 어떠한 곳이냐 하면 어떤 아이도 신에게 바쳐져 불태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힘이 있다고 하여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그의 삶을 유린하여 찍어 누르지 않는 곳이죠. 바로 그런 걱정이 없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힘이 있든 없든 존중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이용되지 않는 곳. 자, 하나님이 정하신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엄하게 대우받도록 뜻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과 당시 근동의 그 법을 비교해 보면 당시 그 주위에 나라에 있던 법들은 이를테면 살인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가능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으로 사람을 죽여도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도 피해갈 방도가 없습니다. 사람 생명에 대한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해 있더라도 끌려나와 사형당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성경의 유별난 강조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참된 터전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주인이신 그분께 눈을 맞춰야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안정적인 삶은 땅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안정적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인간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신 것이고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와 같은 참된 안식의 삶으로 참된 평강과 안전함이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 주께서 주신 삶을 향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인지 사방을 쫓아다니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존재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듯 자식까지 불태워 바치며 인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이들에게도 그리고 저희 마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 우리의 삶이 참된 안전한 터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터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